제가 예의를 갖추느라고 양복을 입었는데 좀 이따 허락을 받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1978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성도교회 대학부를 다니고 있어서 그때부터 그 친구들을 통해서 탁월한 언변과 예상치 못한 논리 전개와 때로는 파격적인 언행으로 이미 젊은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설교자였습니다. 그 후 이제 유학을 제가 떠나게 되었는데 제 친구인 김명국 목사님이 저랑 박영수 목사님은 일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인데 유학 가는데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8월 말이었는데 이미 예산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못 도와주고 88년부터 200부씩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유학 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200불씩 제가 여러분들이 낸 돈을 장학금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93년 2월에 귀국을 해서 제 모교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첫 주일날 모교를 방문하지 않고 박 목사님 만나러 남포교회로 왔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마음이 모교회로는 안 가더라고요. 한 푼도 안 도와주고 뭐 거기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200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목사님 계신 당회장실로 갔는데 목사님에게 제가 논문을 주니까 귀국했어요? 논문이에요? 뭐 딱 두 마디 멘트 날리시고 옆에 있는 다른 분하고 뭐 다른 얘기 하느라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은수저를 두 개 선물로 사온 게 있는데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예배 끝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악수하면서 아직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은수저 두 개 사왔는데 그랬더니 거기 놓고 가세요. 이게 전부였고 뭐 그 다음에 교회를 와라 내가 뭐 장학금을 대줬다 이런 얘기 한 번 이야기하지 않고 쿨하게 5년 동안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멀리서 남북교회와 박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대원 목사님 경우에는 제가 2학년 때 4학년이었는데 전국 대학생 음악 경연대회인가 뭐 거기에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탄호이저의 순례자의 합창이라고 하는 곡을 가지고 대회에 나갔는데 그때 지휘자셨어요. 그때 인물이 지금보다 훨씬 출중한데 아직 그 잔재가 좀 남아있어서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선배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뵙게 돼서 기쁘고요. 헝가리의 유명한 소설가인 산도르 마라이가 열정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결국 언제나 전생애로 대답하기 마련이네. 그동안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원칙이나 말을 세워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 결국 모든 것의 끝에 가면 세상이 끈질기게 던지는 질문에 전생애로 대답하는 법이네. 너는 누구냐? 너는 진정 무엇을 원하였느냐? 너는 진정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랑하는 남포교회 교회 여러분, 한국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자 독설로 유명한 박 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년 들은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웬만해서 안 떠는데 남포교회 오는데 계속 고민스러운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던져서 온몸을 가렵게 만들고 그걸 또 아픈 데를 긁어주는 이 설교 수십 년 들은 분들에게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도저히 임팩트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전생애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과 내일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대는 평생 갚아도 빚진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내일은 그대는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는 하염없이 재주 부리는데 온갖 좋은 것은 저분이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 드신 적 없으십니까? 뭐 그냥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뭐 남북교회는 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뭐 대형 스크린이 안 켜 있으니까. 남북교회는 대형 스크린이 켜 있나요? 대형 스크린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형 스크린이 있는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엄청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실물이 사진보다 훨 낫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이 웃으시는데 제 얼굴을 자세히 보고, 저희 아버님이 1m 80cm 정도의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갖고 계시거든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희 집안의 비주얼의 물을 어머니가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제가 비주얼의 시대에 외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외모가 중요한 시기에 저를 목사로 만들 요량이었으면 좀 아버님을 닮아 1m 80cm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78cm의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면, 그래도 남폭기는 좀 나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키는 좀 크시지만 뭐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준수한 외모는 아니신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만, 몇몇 교회 가면 정말 잘생긴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아, 설교가 마음에 안 들을 때 얼굴만 보면 그래도 눈이 환해지는 뭐 이런 얼굴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얼굴까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 한 6개월 전인가요, 김인종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제가 옛날에는 외모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외모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외모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김인종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회할 때 외모 중요하죠?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꽤 중요해. 사실은 이 정도는 그냥 에피소드 수준 아닙니까? 제가 실물이 훨 낫다니까 저의 조교 녀석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지 뭐가 실물이 화면보다 낫냐 이러는데 맞는 이야기죠. 뭐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에피소드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 스크루지 영감 같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제주 넘어봤자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집 앞에 있는 개천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솜을 틀어박았는데, 이게 기름 안 뺀 이불솜을 틀어박아야 되는데 모르고 약솜을 집어넣는 바람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갈 돈은커녕 약을 쓸 돈조차 없어서 오랜 동안 중이염을 앓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은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습니다. 배문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1년 후배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 그때는 영식이라고 그랬는데, 영식인 박재만이가 제 1년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등록금을 못 내 휴학하는 바람에 같이 졸업을 하고, 그 친구는 중앙고등학교를 가고 제가 이제 휴먼고등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휴학할 때 일입니다. 등록금 못 내 학교를 못 다니죠. 병원커녕 약도 못 쓸 만큼 중이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한참 받고 있을 때인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직방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두 개쯤 뽑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려면 서원을 해라. 남북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대부분 교회는 목사 신학보다 권사 신학이 세거든요. 목사님들은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이게 공식 신학인데, 권사님들은 안 그렇죠. 소나무 뿌리 두 개쯤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세검장에 살고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두 개 뽑을 생각을 하고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리 작은 소나무도 깊이 뿌리 박혀서 손으로는 안 뽑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제게 일러준 권사 신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서원해라. 그 제가 복각시켜 주시고 그 다음 귓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권사신학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면 얼마든지 듬뿍듬뿍 좋은 걸 주면 되지, 등록금도 못 내고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고 뭐 귓병 생겼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제가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을 못 듣습니다. 10년 동안 앓다가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청력을 뒤에 귀 뒤에 있는 청신경까지 날렸기 때문에 수술해봤자 청신경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다 긁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제가 지금 달란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이야기 사실은 앞에 서두 얘기하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니까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준 건 별로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 느낌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은 종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그 종 세 명에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재주 넘어봤자 이건 주은 좋은 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돈이 돈을 나는 세상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죠. 다섯 달란트는 가져야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는 가져야 두 달란트를 남기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왜 이 종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재능대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종에게 한 달란트 재능을 주고 한 달란트만 주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재주 넣어봤자 주인 좋으니 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마지막 결산을 할 때 한 말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정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를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야속하고 야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일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콩도 안 심고 콩나기를 바라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흔히들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 달한테 받은 종을 너무 빨리 쉽게 정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니고서야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가 없이 주인 앞에서 함부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충분히 동정할 수 있거든요. 우선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주인이 일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마땅하니라. 물론 주인이 종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종의 논리 위에서 종을 반박하는 멋진 전략을 쓰고 있지만 나름대로 종의 말에 수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임마, 내가 언제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를 해치지 않고 모으느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라는 말 속에 한 달한테 받은 종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수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인은 종이 힘들어할 때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서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제자들을 내팽개쳐 놓고 불과 탄달란트밖에 안 주고는 타국으로 떠나면서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요구하는 주인이 과연 자상하고 인자합니까? 사실은 제 그 여동생이 IMF 때 어려움을 좀 당해가지고요, 원래 은행에 다녔는데 또 그 제 매제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IMF 이후에 명퇴를 하고는 뭐 이런저런 자영업을 하다가 분당에 한 80평, 90평 되는 그런 2층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주 그 정자역이라고 신문 당선이 환승하는 역이기 때문에 허허벌판일 때 우뚝 그 안에 한두 개 정도 건물이 없었는데 거기 미리 선점하면은 거기에 장사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7, 80평 되는 꽤 큰 그래도 2층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고깃집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고기를 써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교인들은 20% 깎아주고 저희같이 식구는 40% 깎아주고 주일날 절대 영업 안 하고 대박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박은커녕 소박도 안 터지고 몇 년 고생하다가 딴 사람에게 임대주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북교회 우리 박 목사님 탁월한 설교로 또 이 정도 큰 성공을 성장을 했지만 이 정도밖에 못하세요? 하나님은? 해준 게 뭐죠? 저는 정말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와 준수한 키를 줘서 뭐 탤런트가 되게 하든지 그 머리가 좋아서 시험만 보면 올백해가지고 전문이 되게 하든지 집안이 좋아서 재산을 좀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해준 건 없으면서 목사님 필 받으면 한반도와 열방을 복음화하고 뭐 요새 목사님들 필 받으면 뭐 그냥 한반도뿐만이 아니죠. 중국, 소련, 심지어는 영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해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뭐가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 느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속히 오리라고 한 주인은 돌아오실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타국의 주인이 간 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타국에 떠나셔야만 합니까? 갔다가 일찍 돌아올 수는 없나요?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두려워서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금융 관행을 이해해야 하는데 라피 문헌을 보면 은행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고객의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만일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잃으면 자신이 직접 이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요사이 금융관행에 비해 보면 굉장히 사실은 좋죠. 요새는 그 저도 뭐 펀드 뭐 이런 얘기 좀 이제 들어보고 또 제 아내가 펀드 해가지고 조금 뭐 한 몇백만 원 이득을 보더니 핵 돌아가지고 2천만 원을 이렇게 전세금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 몇 달 생긴 거 그거 이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집어넣다가 800만 원을 날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은행에서는 펀드나 이런 걸 하면은 중간에 수수료를 먹으면 되니까 고객의 돈을 잃는다고 해도 물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라피 문헌을 보면 고객의 돈을 투자했다가 잃으면 본인이 물어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전문 투자 전문 은행원만이 고객의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가 종인데 종은 주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주인이 맡긴 돈을 투자할 수 있었고 그러나 모든 이익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딱 이런 상황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주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보통 20년의 성인 노동자의 봉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섯 달란트는 100년의 봉급입니다. 그러면 100년의 봉급을 받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할 만큼의 거액의 돈을 받은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40년의 봉급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했다가 그걸 날리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하시는 장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주인 장사를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 라삐의 율법에 의하면 땅에 묻는 게 도적질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인데 위탁금을 즉시 땅에 감춘 사람은 분실해도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거죠. 분실하거나 투자를 잘못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냐? 투자금을 받는 즉시 땅속에 감춰두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가자마자 뭐라냐 두려워하여 나가서 내가 당신의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왜?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주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우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춰두고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걸 주인 올 때 되돌려주는 거. 이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죠. 안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정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 나이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60대고 저도 60대 후반이니까 옛날에 저는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뭐 제가 내일 듣고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그러시니까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사람인데 예수께서 악한 종,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낙인 찍고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어쫓은 다음에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가지고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사실은 전 옛날에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들 선망했거든요.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가 제일 좋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셔야 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를 받은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런 분들인데 하는 행동은 한 달란트. 그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사실은 달란트 비유 중에서 사실은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전체 본문이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0절이라 17절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24절에서 30절 7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7절 가운데 7절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클라이맥스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질문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예수님이 한 달란트 비유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눠주고 뭐 하라고 그런 겁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장사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기고 결산한 걸 보면은 장사하라고 한 것 같아요. 무슨 장사죠? 사실은 달란트가 이게 영어로 탤런트인데 재능이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너무나 빨리 쉽게 내게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내 달란트를 잘 유용하게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 달란트를 그럼 땅에 감춰둔 것은 재능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 점은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요.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장사가 아니라 주인 장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란트를 주신 것도 주님이고 달란트의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서 다시 드리는 것도 주인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인 장사죠. 놀랍게도 개인 장사랑 주인 장사가 이렇게 교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 장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칫하면 개인 장사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같이 주중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주말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주인 장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얼마든지 개인 장사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도대체 주인 장사가 뭐죠? 주인 장사는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고 개인 장사는 개인에게 유익한 장사인데 주인이 옆에 안 계시잖아요. 주인이 옆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를 하죠?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달란트 장사는 주인 장사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나면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 대하듯이 하는 장사를 의미하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지극히 작은 형제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지극히 작은 형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형제가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지극히 작은 형제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형제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달란트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주님 대하듯 하는 사랑을 보이며 살도록 우리에게 준 평생의 시간, 건강, 재물, 재능, 직분, 세상의 직장, 기회, 특권, 영향력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 속에서 주인의 모습을 보고 주인을 떠올리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죠. 따라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나면 아니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극히 작은 형제를 찾아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대하듯 하는 선한 장사를 하도록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부여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이 가장 힘듭니다. 최근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지극히 작은 형제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과 제 가운데 주님 대하듯 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소의 경우에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몰랐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문제는 양이나 염소나 다 지극히 작은 형제가 주님인 줄 몰랐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지극히 작은 형제가 주님인 줄 양도 염소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돈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든 몰라서든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봄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50대 이제 후반에 들어가지고 한 10년 전에 정년보장을 받았고요. 뭐 서울과 경기 지역만 해도 이렇게 뭐 교회에서 초청하는 거 소화하는 것도 힘든데, 뭐 지방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왠지 이렇게 좀 쭈삣쭈삣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꼭 가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8년쯤 전에 KTX도 없을 때 부산에 있는 제 제자가, 한 40대 중반의 제자가, 저보다 나이 차이만 한 10살 정도도 안 나는 그런 제자가, 40대 초반이었군요 그때는, 마티스 덜덜거리고 끌고 다니면서 교회 조그만 이런 교육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매일 성경, 또 큐티 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저랑 하자 뭐 이래가지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저한테 주중에 항상 부탁하니까요, 이제 방학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올라오는 건데, 제가 못 간다 그랬죠. 바빠서 두 번 제가 못 간다 그랬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할 때 내가 다음에 꼭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마 세 번째도 부탁을 거절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정색하면서, 교수님 지난번 두 번째 거절할 때 세 번째는 꼭 온다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색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길래, 아,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버스 타고 기차역까지 가가지고 새마을로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서 5시쯤 되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주고는 교회 교육관을, 이렇게 디귿자 된 교육관을 어서 하나 얻었어요. 조금만 선교단체니까 제대로 못 얻고, 마이크도 제대로 안 되죠. 한 시간 반짜리 두 개를 하고 보니까 목이 다 쉬었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리조트 같은 데 저를 집어넣고, 아침은 비닐봉지에 사과랑 귤 몇 개 집어넣고, 그게 아침이에요. 아니면 선교단체 원래 그래요. 한 9시 반쯤에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1시간 반째 2개 시키고 점심 먹이고 1시간 반째 2개 하고, 한 4시, 5시, 4시 한 반쯤 되니까 저를 이제 그 부산역으로, 자기가 못 가고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회의 주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집사님이 자기 집 가정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차 세워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차 출발 30분 전인데 집에 도착하면 11시 반 되는데, 또 안 먹고 오면, 밥 안 먹고 오면 또 아내가 저 갈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이제 커피 버거 하나 사가지고 양복 입은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버거를 먹고 오면 꼭 탈이 나더라고. 근데 갔다 오면 제 마음속에, 네 제자는 그러고 있는데 넌 뭐하냐, 강한 도전을 제가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형제,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가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천 교수님, 이 존경하는이 들어가면 불안해요. 분명히 거기다 앞에 형용사를 붙인 건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메일을 쓰느라고 두세 시간 기도하고 씁니다. 아니 그냥 맨정신에 쓰면 되지 뭘 부탁하길래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씁니까? 이 메일도 지금 한 시간 반째 지웠다 썼다 하면서 겨우 쓰고 있습니다. 저 줄에 서 주세요. 그 황당하잖아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메일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편한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는 누구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형제는 보통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에 대하지 하라는 것을 옛날 해석자들은 주로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최근에는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극 작은 자도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도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끝내는 최후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주님의 제자들, 그것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 대하듯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고, 결국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결국은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끝내는 최후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교회 다니는 애인데 저한테 주제를 부탁을 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랑 한 몇 분 동안 통화를 하자. 이렇게 통화를 이제 했습니다. 왜 나한테 주례를 받도록 받기를 원하냐 이랬더니, 교회가 너무 커서 담임 목사님 자기 모른대. 청년분들, 청년부 목사님, 청년 목사님도 자기 잘 모르는데 간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게다가 저를 존경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갑자기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때였기 때문에 만나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웨딩홀에서 하지만 예배 분위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망스러운 축가는 안 된다 뭐 이제 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주례를 했습니다. 갔더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례 끝난 다음에 밑에 식당에 갔더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한쪽 구탱이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간신히 밥 먹고 집에 오면서 미쳤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느냐 전혀 알지도 못한 난 이제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주례 안 하겠다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대원에 있다가 대학으로 발령받아서 내려갔는데 대학으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지났나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신대원 3학년 학생인데요 저 주례해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 대학에 내려갔기 때문에 신대원 교수님에게 부탁해라 담임이 누구냐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 이렇게 삐쭉삐쭉 제가 이렇게 뭔가 선뜻 하려는 의사를 안 보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저 중국에서 온 동포 유학생입니다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느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굴 보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와이프 될 사람 데리고 와라 했더니 둘 다 중국에서 온 교포인데 중국에서 온 교포 유학생과 여자 자매의 상황이 아주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은 병사하고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10년 전에 한국에 나왔는데 둘 다 재혼을 한 거예요. 한국 분들이랑 하나는 막내 아이까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연변에 둘이 다 홀로 있으면서 5년은 아는 사이로 5년은 사귀는 사이로 지내다가 한국에 나와서 남자아이는 신학생으로 여자아이는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줄에 안 서줬다가는 저주받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줄에 서겠다 이렇게 줄이를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 평생의 시간, 건강, 재물, 교회 직분, 세상의 직업, 영향력, 기회 이런 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면 주님 대하듯 하다. 물론 이제 지극히 작은 형제를 우선은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확산시켜서 확대 적용하면 뭐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왜 장로교회가 교인들의 신분과 지위가 상승하는 걸 박수쳤죠? 사회에서 신분과 지위가 올라가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영향력과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박수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가 돼가지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계층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시간적 여유와 지위와 영향력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주로 쓴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제가 정년보장 교수로 또 알려져서 또 사람들이 또 초청하고 뭐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그것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게 다가와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 대하듯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에는 주인 장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개인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둔 거 이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섯 달란트인데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재산도 있고 신분과 지위도 있는데 주인 장사 안 하는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나눠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냐고 결산하잖아요. 내게 평생에 맡겼던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세상의 직업과 기회와 영향력 뭐 이런 거 가지고 너 무슨 장사했냐 뭐 이렇게 물었겠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 착한 종이죠? 말 잘 들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이 한 일의 성격이 착한 일 아닌가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아 주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 하는 일이야말로 착한 일 아닌가요? 왜 일이 작은 일이죠? 쉽게 작은 형제를 볼 때 주님 대하듯 하는 일이야말로 작은 일이죠. 이 작은 일, 착한 일 잘 감당했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심정이 저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전의 것을 그저 지키는 것만이 저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미니멀리스트죠.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제 제가 젊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목회자들은 야심 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 그냥 받은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서 온전하게 되돌려 주는 거,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랍비들의 비유와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 있는데 한 랍비 문헌에 보면 엘라살 벤 아자리아라는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 아들이 죽자 위로하면서 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자네에게 비유를 이야기하겠네. 이는 왕이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무엇인가를 맡긴 사람과 같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울고 부르짖으며 말했네. 어떡하나. 언제 내가 안전하게 이것을 보관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네는 아들이 있었네. 그 아들은 성경을 연구했네.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와 미시나를 공부하고 할라카와 하가다를 공부했네. 그리고 그 아들은 죄 없이 세상을 떠났네. 그러니 위로를 받게나. 자네는 자네에게 맡겨진 것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돌려드렸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명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성스러운 전통을 보전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선민을 시온에 다시 세울 때까지 온전하게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인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든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 달란트 받은 종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겉으로 보는 것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안 보입니다. 한 달란트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한 달란트를 탕진했으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자기든 남이 보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이랑 항상 주인공과 우리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항상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주님의 장사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죠. 투자해서 잃을 손실 없고 도적 맞을 위험 없고 강도 맞을 위험 없으니까 땅에 감춰두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당당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기에 당신의 돈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주님의 것 당신의 것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실제로 어떤 정신 나간 종이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근거나 논리 없이 주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가 볼 때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중산층 이상을 형성하면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계층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마다 주님 대하듯 하는 이 일,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하시는 편의점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데 그 교회가 물론 그 교회가 다 이 땅에 존립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뭐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저 옛날 방식 그대로 간직하고 교회도 나오고 아이들 기독교 교육으로 교육도 하고 교회에서 장례도 지내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지만 주인 장사 안 하는 거죠. 주인을 생각하면 그냥 야속하고 주님 생각하면 그냥 야박하고 해준 거는 별로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껏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한다면 뭐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집안도 좋고요,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는데 주인 장사 안 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주인 장사를 위험 부담을 안고 자칫하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집과 전토와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끝내는 한 달한테 받은 종처럼 주인 장사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 달한테를 탕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 달한테 받은 종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인을 생각하면 은혜를 입었다, 빚졌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1996년 MBC에서 유부녀와 유부남의 금지된 사랑을 다룬 애인이란 드라마가 히트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미인이라고 부를 만큼의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인 황신혜 씨하고 좀 그때 배가 좀 튀어나와서 욕먹은 유동근 씨랑 둘이 주연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끝난 다음에 결혼해도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다라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궁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황신혜 씨 때문에 몇 번 봤습니다. 이 애인이란 드라마의 주제곡이 캐리 앤 런이 부른 I O U거든요. 나는 당신에게 빚졌어요 라는 그 노래인데 굉장히 가사와 멜로디가 달콤합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고 있지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나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을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하지요.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께 빚을 지고 있어요. 난 당신에게서 세월이 아사가지 못하는 이 아침의 햇살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밤을 빚지며 살고 있지요. 난 당신에게서 생명보다 더한 걸,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걸 빚지고 있어요. 난 그것이 일평생 당신께 갚아야 할 가장 달콤한 빚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I O U, I O U 이것만 계속 들렸을 텐데, 이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달콤합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나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의 남은 생애를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 갚으면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 세월이 아사가지 못하는 이 아침의 햇살을,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밤을, 생명보다 더한 걸, 지금까지도 더하는 걸 빚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갚아야 할 빚은 가장 달콤한 빚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복음성가예요. 이 복음성가 같은 이 노래를 왜 MBC PD 선생님들이 불륜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삼았는지 이게 알다가 모를 일이지만, 제가 왜 이 밤에 세속 가요의 가사를 읽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총은 주인을 생각하면 빚졌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을 생각하면 야속하고 야박하고 주인 생각하면 뭐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주인 장사 안 하죠. 우리 사랑하는 남포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사랑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맨날 우리 목사들은 사랑하느냐 그러냐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 친애하는 이랬더니 정치가고.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사랑하는 애도 사랑합니다. 친애하는 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정치가도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200만 원씩 5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랑의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하얀 옷에 하얀 백구도 이렇게 신고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탐방을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다른 목사님들은 차비를 안 줬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2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줬는데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갖고 전 피목사님 나오면 밉지가 않습니다. 누가 비방하면 아 그런 분 아니라고 제가 온 것까지는 안 하지만 비방같이 안 합니다. 제가 그 2만 원이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50만 원씩 5년을 받았기 때문에 아 20만 원씩 200불을 그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단어를 써도 오바가 아니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만 한 분 내 인생에서 만날 수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달콤한 빚 아닌가요? 만약에 아직도 그런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권사신학 따라가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두 개 잡고 뽑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내게 그러십니까? 라고 달라붙든죠. 그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빚졌다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야속하고 야박한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뭐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야속하고 야박하다는 생각밖에 안 남으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 장사할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교회 밖을 떠나진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딱 가둬두고는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익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 아닙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의식이 없으면은 주인 장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춘원 이광수가 뭐 당신은 바보가 아니면 성자일 거라고 했던 고 부산복음 면장이었던 장기례 박사 일화는 평생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할 때 유명한 사람 일화를 잘 안 들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일화를 들면 말하면 저도 쫄리고 듣는 분도 쫄려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섯 달한테 받은 게 확실하니까 그냥 5분의 2나 5분의 1만 하면 된다 뭐 그런 느낌을 갖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한 다섯 달한테 받은 분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1985년 9월 분단 40년 만에 남북한 고향 방문단과 예술단이 오고 갈 때 북한 북행 신청을 하면은 북한에 두고 온 사모님과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정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학순 주교 카톨릭 쪽에는 그리고는 개신교 쪽에는 장기려 박사에게 제안을 했는데 장기려 박사가 이를 거절했죠. 나중에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왜 제안을 거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보 어느덧 40년이 흘렀어 6.25 참화로 가족과 생이별하니가 어찌 나쁘니오만 해마다 6월이 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이산의 서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 눈물을 삭이곤 합니다.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평양을 떠날 때 둘째 가영이만 데리고 월남한 게 내 가슴에 못이 되었어. 차마 앰뷸런스를 세울 수가 없었어. 환자의 차에 얻어탔다는 죄책감과 차를 세우면 너도 나도 피난민들이 달려와 태워달라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 후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평양으로 돌아오리라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몇 년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해 해외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걸 기억하죠.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 그러나 1천만 이산가족 모두의 아픔이 남았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제외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었겠어? 나는 내 생전에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제외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날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당신이 안 만난다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게 아닌데 순서에 따라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사이사의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으셨는데 나는 좋은 걸 먹고 입고 마시면서 좋은 집에 일하면서 일해오지 않았는가. 희생 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했던 건 자만이다. 결국 공명심을 바라고 일했던 게 아닌가. 부끄럽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옛날 천막보금병원 시절에 오재길 선생에게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거든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그것을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감는 길이다. 저는 이 글을 성산장기라는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신세지며 살아선 안 된다는 게 제 삶의 모토였습니다. 절대 신세지지 말고 신세를 졌으면 갚아라. 이것이 저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저의 자긍심이었거든요. 저희 제가 이제 이남이녀의 장남인데 이모가 근처에 사셨는데 아주 잘 산 건 아니지만 저희보다 조금 잘 살았습니다. 밑에 동생들은 거기 가서 자주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저희 이모가 저 미워가지고 중학교 갈 때 동생들은 가방 사줬는데 저 가방 안 사줬습니다. 몇 푼 된다고 왜 안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에 왜 얻어먹고 다니느냐 가지 마라 이랬거든요. 중학교 다니거나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가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탁구비 친구가 한번 내면 확실하게 탁구비 한번 냈습니다. 영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은 못 냅니다. 대신 저희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는데 행상한 어머니에게서 용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만들려면 참고도서비를 부풀려가지고 삥땅 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머니를 삥땅 치고 싶을 마음이 없었어요. 두 번씩 내면서까지 그 친구들이 제가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균등하게 내니까.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마찬가지입니다. 유초등부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애들 버스관에서 만나면 제가 회수권 내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90도로 인사합니다. 왜 빚짐에 사냐? 빚짐에 살지 말아라. 이게 저의 모토였습니다.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거든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장기라 박사가 갚지 않았습니까? 늘 갚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어도 갚으며 살았음에도 평생 그 신세를 갚지 않은 것처럼 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진 빚은 아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정기라 박사 혼자 사셨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바깥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혹시 당신인가 하여. 뭐 그렇게 사모님을 애타게 그리워했는데 저는 혼자 못 살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5년 전인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갑상선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갑자기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왜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제 아내가 볼 때에는 아, 이 사람은 여자 없이는 불편해서 못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에서 한 번은 남편이 얼마 만에 폐인이 되느냐를 알아보는 무슨 이렇게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라면밖에 못 끓임, 세탁기 못 돌림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 만에 폐인 될 사람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뭐 안 할 거야 그러면 당신이 불편해서는 못 견딜 텐데 이럴 텐데 한다 그러면 꼬집을 텐데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의 쪽방촌에서 1987년부터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합신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임명희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명희 목사님은 사실은 액취를 졸업하고 그다음 합신을 졸업한 합신충 목사님인데 저희 학교에 나이 많은 신대원 학생 두 명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신대원 학생 두 명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서 실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임명희 목사님이 쓰셨는데 핵폭탄 같은 간증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찬송 소리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고 목사님을 끌고 가서 뭐 때린다든지 사모님이 가출했으니까 목사 부인이랑 자야겠다고 자기 부인이 가출했으니까 사모님과 자야겠다고 칼을 들고 들어온 불황자를 뭐 큰 쇠파이프를 가지고 막아낸 이야기 하도 이렇게 핵폭탄 같은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에 두 번 초대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날 2005년 2월 13일인데요 광야교회에서 설교를 하라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숙자 교회니까 전 노숙자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설교를 갔는데 설교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노숙자 한 분이 이 양반아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멘붕 상태와 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뒤에 있던 이명희 목사님 원래 저 인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무사히 마쳤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게다가 어떤 때에는 노숙자들이 너나 잘해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뭐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이제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한 7, 80명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몇 명은 이제 바둑을 두고 있고 1층 옛날 집 이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이제 식사를 제공하니까 예배 드릴 때 한 2, 300명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그 교회 안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나이 한 뭐 6개월 정도 되는 영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16살 먹은 미혼모가 난 애인데 주일날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돌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이제 애들 다섯이랑 간신히 이렇게 좁은 방에 앉아서 한 10여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특송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안 자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시작되고 특송하는데 갑자기 한 2, 30분 한 20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16살 먹은 그 미혼모가 나왔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복음성과 매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노숙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년아 큰 소리로 말해야 들리지. 저는 그렇게 생경한 언어를 예배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김 목사 설교해야 되니까 그만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너나 잘해 이 양반아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뭐 이런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니까 잘 이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 문이 열리면서 한쪽 구석탱이에 문이 있거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아저씨가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봉투 어디 있어 막 소리 지르길래 제가 손가락으로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손가락은 안 봤는지 당신이 뭔데 교회한테 가라 그러냐고 막 소란을 피워가지고 간신히 제가 언제 가라 그랬냐고 이쪽에 있다고 그랬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간신히 설명을 하고 주저앉혔습니다. 3분의 1 마지막 남은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앉아있었는데요. 강대상 앞에 좁은 한 좁은 공간에 목사님이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하나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꾸기꾸기 해가지고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 윗도리에다 이렇게 그게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찬송가가 끝나고 광고가 시작되니까 막 사이를 막 해짓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명희 목사님이 반말로 아직 예배 안 끝났다니까 거기 앉아 계속 가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사님 입에서 그런 육두문자를 일반적인 대화에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아예 웃지도 않아요. 아마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는 놀랐는지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18년째 목회합니까? 내가 준 책 안 읽었어요? 그게 다 나오는데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니면 이 일 못합니다. 지금도 귀가 생생해요. 그 말이 돌아오는 길에 딸내미한테 제가 물었죠. 그때 막 재수를 막 시작했는데 딸이요 야 뭘 배웠냐 이게 학교에서 선생기를 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눈 뜨고 귀가 열렸으면 다 보고 들었지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충격을 받았는지 대답을 안 하고 아빠 내가 다 듣고 봤으니까 물어보지 마 그러는 걸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봐 뭘 배웠냐 제가 지금도 그렇게 물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을 봤어요. 내가 그걸 왜 물어가지고 지금까지 후회하는지 몰라. 애가 눈이 있으니까 확실히 사람 볼 줄 알더라고. 사랑하는 남포교회 교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한평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죽은 자들의 몸은 다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마저도 심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죽음에서 다시 살려 최종 심판대 앞에 끌어내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의의 심판하실 때에는 죽음이 한계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죽은 자들조차도 죽음에서 끌어내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점차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점만 강조한 채 그분이 심지어는 죽은 자마저 다시 일으켜 세워 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은 하지만 심각하게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 아닌가요? 근본적인 죄는 사랑하지 않은 죄 아닙니까? 앞서 우리가 잠깐 살폈듯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주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를 주님 대하듯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로 영생과 영벌을 나눌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최종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느냐의 여부에 따라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 예쁜 여자를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는지의 여부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주님 대하듯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위험 부담을 가지고 주인 장사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구원 얻을 수로 생각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혹시 달란트를 다 잃을지도 모르는, 주님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부모나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부담, 엄청난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옛날 전통 그대로 받아가지고 간직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물론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해서 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따라서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 더 적극적으로 지극히 작은 형제를 찾아 주님 대하듯 하는 주인 장사를 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법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남법교회 교우들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날 때 주님 대하듯 하는 일을 잘 감당하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겠지만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의의 심판대 앞에서 자라에 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결산하시고 이 주인 장사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이 주인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 가지고 한달한테 땅속에 감추어두지 마시고 위험부담 안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주인 장사 잘하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라는 계명,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저 안전한 방식을 따라서 주인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두는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종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주인 장사하는 일이 때로는 손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장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의 기쁨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주인 장사 잘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박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남포교회가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미래의 어린 세대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